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산다는 거죠. 은혜로 살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은혜로 살아요. 은혜 아니면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계산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가능해지는 일이 되는 것, 그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의 논리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마치 이솝 우화를 보는 듯하지. 이스라엘은요,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광야를 걸어갑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뭐 문제 하나만 터졌다 하면 지도자 원망하는 일들이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커다란 상처와 또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런 때에 아말렉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백전 백패예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은 뭐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들은 전쟁을 대비한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무기가 갖춰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건 고사하고라도 지금 지쳐서 헉헉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 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하시고 여호수아는 선택된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도록 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손이 피곤해서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몸은 시간이 되면 지칩니다. 의지를 갖고 굳게 다짐하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해야지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손이 내려와요.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내려와요. 그때 그 곁에 아론과 훌이 양쪽 두 팔을 지켜 들어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선택된 장정들이 나오지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직접 그들을 인솔해서 싸움에 나갑니다. 아주 무모한 도전이지요. 이보다 더 무모한 도전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도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모세가 명령하니까 순종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두 손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아론이 등장합니다. 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좀 읽어보면, 특히 창세기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참 우물을 잘 팠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우물, 물과 관련돼 있는 일들이 결국 전쟁의 이유가 됩니다.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요, 전쟁이 시작돼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니까 얼마나 신나요? 신나요. 그런데 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때 이삭이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섹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그냥 순순히 물러나요. 물러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역시 거기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요. 뺏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막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이름을 붙이고 또다시 순순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느호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 우물이 샘이 터지는 일이 결국은 전쟁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말렉 족속도 어떤 족속들이냐면 사막을 두루다니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오아시스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자기의 소유를 다 삼던 아주 포악했던 아주 잔인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바로 이때에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사건 바로 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무리바 마사 사건이요. 느비듬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던 그 아주 포악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것을 무리바 마사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역시 이 소문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들린 거지요. 그리고 그 소문을 따라서 이곳에 들어와서 몰래 엿보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공교롭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싸움을 잘하는 자, 싸움에 능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예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예. 전쟁에 능했습니다. 싸움에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서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싸웠어요. 야곱과 싸우잖아요. 예? 막 싸웠어요. 누가 먼저 나갈 거냐 막 그부터 그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이솝우화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거리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기도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의 상황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꼭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딪혀오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절시키겠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도록 해라. 완전히 외워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이 아말렉 전쟁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생 속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일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괜찮겠는데 이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전쟁은 요때로 끝났으면 괜찮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친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후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장자였잖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고팠을 때에 그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이 에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 에서. 또 언제든 먹을 것 앞에서 하나님마저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에서였습니다. 에서.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핏줄만 물려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까지도 물려받은 거예요. 당시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들의 구체적인 전술이 뭐였냐면 성경의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그들의 전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누구를 쳤냐면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야비한 사람들.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다가 뒤에 처지는 그 약한 사람들을 가서 단숨에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다 무너지게 되겠죠. 이 모습을 보면요. 악한 마귀의 행동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봅니다. 누가 공격의 대상이 됩니까? 행렬 뒤에 일탈하여 축 처져 있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자꾸자꾸 멀어져 가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만약에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너는 죽을지 모른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 악한 마귀는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뭐냐면요. 앞자리를 사모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딱 보면 영적인 상태가 병든 분들은 보면 자꾸 뒤로 빠져요. 자꾸 뒤로 가요. 그리고 숨어요.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지를 한번 보니까요. 먼저 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느비딤에서 싸웠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 맛산무리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장소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에 어느 때에 느비드임에서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그때에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가장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그때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마귀의 시험, 유혹,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해 봤어요. 어릴 적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마귀가 가장 먼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마귀가 가장 먼저 알아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마귀가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 잘 간수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꼭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부부싸움 하죠. 네? 아,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으로 쫙 살아야 되겠다,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꼭 가서 꼭 어려움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을 마귀가 너무도 잘 알아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예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해 주십니다. 어떻게 맹세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다뤘던 무리바 마사의 사건에서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죽었어야 맞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있다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반석, 하나님 자신이 서서 있는 그 반석을 치라, 즉 하나님 자신을 치라,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수, 생명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이 사건을 만나게 된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예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다. 너가 있는 그 자리를 반드시 승리의 영광의 그 자리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맹세하시죠. 하나님이 완전히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대대로 싸워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원리는 두 개의 전쟁터를 보게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개의 전쟁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이는 영역은 여호수아가 산 아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그 자리, 즉 삶의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영역, 즉 신앙의 영역, 기도의 영역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보이는 영역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영역이 훨씬 더 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신앙, 보이지 않는 기도,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끝났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말렉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늘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지금까지도 싸움하는 사람이었고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준비 안 된 이스라엘 군사들, 뭐 그 사람 중에 장정들 뽑아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왔다 해도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왜 피곤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길은 거예요. 길은 거예요. 그냥 금방 끝난 싸움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세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치열하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팽팽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투지요. 이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요. 모세의 손에 달렸대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기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모세의 손에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 여기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산 아래에서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 전투력, 어떤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에 있습니다.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늘상 두 개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제대로 된 쉼도 없이 또다시 나아가 또다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뛰어야만이 근근히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자체,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이 보이지 않는 영역, 즉 기도의 영역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역을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조차도 이 보이지 않는 신앙적 영역보다 보이는 삶의 영역을 더 강력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해가 지도록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싸우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의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쩌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없다. 기도 없이 잘 되면 기뻐하지 말고 걱정하라.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몽땅 망할 테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축 처져서 기도하는 손을 다 내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예 기도할 마음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승리는 모세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아론, 훌 함께 만드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 해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루이 알버트 뱅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모세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대단히 불행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섭력하고 기도로 동역할 때 함께 더불어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칼과 창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싸움을 합니다. 모세는 기도로 싸웁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싸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는 지하 사랑실에서 지금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매주 빼놓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지하 사랑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말씀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대표기도요. 저는 대표기도를 이렇게 설교 전에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배 분위기가 바뀌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꺾어지고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 거룩한 시간에 이 대표기도가 진행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중보기도는요. 나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특히 모세가 기도할 때 함께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홀로 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돕는 자를 통해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도 귀합니다. 교회는 좀 느리더라도 다 같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잘난 사람들끼리만 가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팀을 이뤄 기도하면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동역자가 되어 끝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할 때 그의 팔을 붙잡아 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재미있는 것은 직접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쳤다, 힘들어한다,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표현이 나왔어야 맞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현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지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합력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사업을 할 때도 그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도 한번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그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낸다고 할 때, 버텨낸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기도하는 부모가 없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없다면 여호수아는 금방 쓰러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에 맞아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배후에 기도하는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아말렉이란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런 영적 싸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입술로 날마다 외우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거기에 꾸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임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시되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혀 승산이 없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싸움에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었지만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의 믿음, 오랫동안 손을 들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기도하는 일을 감당했던 모세의 손, 영적 지도자가 지치지 않도록 늘 곁에서 조력자가 된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의 협력, 이 모든 것이 합해져 승리하게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승리의 이유는 여호와 니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대신 앞서가 싸우시는 주님이 계신 믿고 승리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